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 있거나 구석자리, 불편한 자리에 앉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적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별해서 대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판단을 해서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의 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다니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때로는 외모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외모도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죄를 짓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얼짱 강도라고 얼굴이 예쁜 여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를 돕기 위한 카페가 개설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만약 성도가 맞다면 외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십시오.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차별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요. 그 교회에는 주로 백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쫓겨나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제 피부 색깔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흑인 옆에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는 들어갈 수 없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유함이나 외모나 피부 색깔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차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맡은 직분에 따라서, 때로는 내 신앙생활의 기간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형식과 전통에 따라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진 그 잣대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구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차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에는 내가 보기에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생각대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족함과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족함과 단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 갈등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댐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댐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시선으로 같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부자인 내 이웃만 사랑하라라고, 네 마음에 드는 그 이웃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의 이야기 같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또 예수님 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때로 능력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재물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차별과 판단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